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8월 25일 일요일, 승리의 입성. 마가복음 11장 1에서 11절과 스가랴 9장 9절 10절을 읽어보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 이야기의 절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타고 갈 나귀를 구해오라고 두 제자를 인근 마을로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할 필요가 있었는가? 답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예언자적 능력을 보여주므로 예수님 오심의 신성함을 부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킨다. 둘째, 이것은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스가랴 9장 9절 10절과 연결된다. 이는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 하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즉시 왕위에 오르도록 명령하여 솔로몬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50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왕의 오심을 이같이 예언하였다. 이 예언은 이제 성취될 것이었다. 오랫동안 왕의 영광을 거절해 오셨던 분께서 이제 다윗의 보좌에 약속된 상속자로서 예루살렘에 임하신다. 예루살렘은 해발 약 740m의 언덕이 많은 지역에 있다. 예수님 당시 인구는 4만에서 5만 명 정도이겠지만 유월절에는 이곳을 찾은 사람으로 도시가 붐빈다. 100만 제곱미터 정도에 불과한 도시 면적에서 약 15만 제곱미터를 성전이 차지했다. 아름다운 성전 단지는 도시를 압도했다. 예수님은 동쪽 감람산에서 내려와 황금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것이다. 모두가 예수님이 취하신 상징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그분의 입성에 도성 전체가 들썩였다. 예수님과 함께한 군중은 호산나를 외쳤다. 호산나의 본래 의미는 이제 구원하소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전반을 통해 굳게 지키셨던 비밀의 때는 지나갔다. 예수님은 이제 모두에게 잘 알려진 왕을 표상하는 행동과 함께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그분은 성전에 들어가신 후 늦은 시간이었기에 단지 주변을 둘러보신 후 열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신다. 폭동이나 반란으로 번질 수도 있었던 사건은 그분이 조용히 돌아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다음 날은 다를 것이었다. 교훈입니다. 그동안 지키셨던 비밀의 때는 지나갔다. 그분은 예언자적 면모를 보이시면서 잘 알려진 왕을 표상하는 행동을 통해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묵상. 당나귀를 탄다는 생각은 겸손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이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특성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에게 자랑스러워 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줍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심. 그분이 타신 짐승은 이스라엘 왕들이 탄 것이었던 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메시아가 당시의 나라에 임하시리라고 예언되었다. 그분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자마자 승리의 함성은 하늘을 찌르는 듯 하였다. 군중들은 그분을 저희 왕 메시아로서 환호하였다. 예수께서는 지금 전에는 결코 허락하신 적이 없으셨던 충성의 맹세를 받으셨다. 제자들은 이것을 그분이 보좌에 오르심으로써 그들의 즐거운 희망이 실현될 것이라는 증거로 받아들였다. 시대의 소망 570.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귀한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머자나 주님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날에 두 손 들고 기뻐 맞이하도록 저희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신앙인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인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시편 54편 1절로 7절입니다. 시편 54편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앙인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 능력의 비결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신앙인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다는 확신에서 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능력의 비결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둘째는 신앙인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내 원수에게 나 대신 갚아주시리라는 확신에서 옵니다. 신앙인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내 원수에게 나 대신 갚아주시리라는 확신에서 옵니다. 본문은 5절입니다. 시편 54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이 세상은 아직도 사단의 권세가 존재하고 죄의 본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많은 불편함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양들은 각종 고통 속에 여러 가지 억울함에 눌려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형편을 정확히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리처럼 악으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리 가운데의 양으로 살아가기도 숨가쁜 우리들에게 그들에 대하여 대항도 말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심판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겨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한 미워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면 미워하는 그 사람이 더 많이 상처를 받고 뼈가 마르고 결국은 암세포가 생깁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원수에 대하여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그것을 더 많이 공격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더 손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수에 대하여 대적한다고 해서 그들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의 관계가 지속되고 그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그리고 원수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기도해 주므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살게 되면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이 약속에 대하여 우린 로마서 12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가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는 꼴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까요? 우리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보다 확실히 더 벌주시고 파괴시킴으로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일까요? 사실 다윗도 그런 원수 갚음을 기대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그 요구가 시편 54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그러나 이런 다윗의 바람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요청이었을 뿐 하나님은 그런 보복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방법은 상대방의 마음을 사랑으로 품으셔서 그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여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은 우리처럼 진노하여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그 원수에게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성경적 표현이 호세아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7절 8절입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을 결심하고 떠나간 사람들, 그래서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잘 담겨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결심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한 그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점점 커져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수 갚는 방법입니다. 벌 주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사랑을 더 깊게 더 많이 쏟으셔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수 갚는 방법입니다. 그 원수의 머리에 그 원수의 구원을 위해 번제단에서 돌아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깨달아져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여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방법입니다. 신앙인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위기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주시리라 확신하며 원수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바꾸셔서 마침내 구원에 내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절대적 사랑의 확신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셋째는 신앙인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보호하시리라는 확신에서 옵니다. 신앙인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보호하시리라는 확신에서 옵니다. 본문은 6절로 7절입니다. 시편 54편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다윗은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름은 그것을 지닌 자의 존재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자신이 온전히 동일시되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여호와의 이름이 온다고 표현했는데 그런데 그 이름을 사용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자신은 온전히 동일시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을 그의 이름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스스로 계신 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찌바오트 이 말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인데 천상천하의 모든 권세와 세력을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네 번째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섯 번째는 여호와 샬롬 즉 평강의 하나님, 일곱 번째는 여호와 찌드케누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여덟 번째는 여호와 삼마 즉 의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홉 번째는 여호와 라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더욱 절실한 부분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존재는 그 모든 것을 뒤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우리를 보호하시리라는 확신은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신앙인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확신이 됩니다. 시편 54편은 위기 속의 다윗이 어떻게 감사와 확신의 신앙을 보일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신앙인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신앙인의 능력은 세 가지 확신에서 왔습니다. 첫째는 신앙인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리라는 확신에서 옵니다. 둘째로 신앙인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내 원수에게 나 대신 갚아주시리라는 확신에서 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인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보호하시리라는 확신에서 옵니다. 신앙인의 능력의 비결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온유하면서도 대쪽 같은 원칙의 사람을 드러냅니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온유하면서도 대쪽 같은 믿음의 원칙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신앙인의 능력을 갖추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규 목사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진리의 성령의 깊은 감동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존 하비 켈록 의사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99년 한 해 동안 엘렌 와이스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의료사업 지도자들 간의 연합이 필요함을 거듭거듭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켈록과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특별히 대총회장인 G.A. 어윈 사이에 서로 힘겨루기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켈록은 자신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앨런 화이트는 켈록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껏 그에게 영향력 있는 자리를 주셨다고 납득시키면서 교단을 이탈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앨런 화이트는 그대는 마치 그대에게 친구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대의 친구이며 화이트 자매가 그대의 친구다라고까지 동요했습니다. 그녀의 권면들이 얼마 동안은 갈등과 긴장을 조금 완화시켜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그녀는 자기 자신의 권위만 세우고 미국의 다른 의료센터 건립에 절실히 필요한 배틀크리크 기금을 묶어두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1899년을 지나면서 켈록에 대한 그녀의 권고는 점점 더 통렬해졌습니다. 그녀는 켈록에게 영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음을 경고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에게 주어진 경고의 기별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큰 시련과 굴욕에서 구해줄 것이고 내 영혼이 구원함을 얻도록 할 것이다 라고 촉구했습니다. 점점 켈록이 자기의 야망 때문에 영적인 위기로 줄다람치고 있었습니다. 1900년 초에 엘렌 화이트와 켈록의 관계는 뒤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켈록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편지 가운데 몇 개를 보냈지만은 그가 그 편지들을 받고 비통함과 좌절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여러 해에 걸쳐 주의와 경고의 권면들을 그에게 보내왔으며 지금껏 그에 대한 태도를 바꾼 적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엘레나 화이트는 다시 한번 그에게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탄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계속하여 호주에 기금을 보내야 했을 때도 시카고의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기금을 사용함으로써 드러낸 그의 판단력 부족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곤핑한 자들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로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 더 긴급한 일이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녀는 켈럭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태롭게 할 삐뚤어진 사상들을 포용할 큰 영적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았습니다. 1901년 대총회 회기가 끝나고 그 이듬해에도 엘렌 와이스는 교회 문제,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있는 시골 건강 요양원의 지도자와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다수의 편지를 계속 주고받았습니다. 그녀는 재림교회의 의료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음을 계속하여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의 야망을 누그러뜨리고 그의 영적 재생을 불러오기 위해 강력한 경고를 바랬습니다. 1902년 2월 18일 지독한 화재가 배틀크리크 병원을 전소시켜버린 직후에 엘렌 와이스는 이 사건이 특별히 켈럭이 주어진 빚을 무시한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작은 시설들을 재건하고 의료사업을 배틀크릭에만 너무 집중시키지 말고 다른 도시들에서 펼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켈럭은 권고를 듣지 않고 더 큰 위생병원을 재건축했습니다. 화재가 있기 직전에 그는 인간의 완전한 생리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The Living Temple라는 유명한 책의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화재 후에 켈록은 이 책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금을 기부하여 유생병원을 재건축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책이 처음 출판되었을 때 대총회장이었던 A.G. 대니얼스와 W.W. 프레스코트 등 몇몇 교회 지도자들은 책의 서두에 있는 범신론적인 부분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런 범신론적인 가르침은 엘렌 화이트가 기록한 가장 엄중한 경고 가운데 몇 가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교회가 맞닥뜨릴 일련의 이단 가운데 알파였다고 말했습니다. 알파란 말은 시작이란 뜻입니다. 1903년에 그녀는 계속하여 켈록에게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촉구하는 아주 정성어린 편지를 여러 통 써 보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이미 했던 경고, 다시 말하면 켈록의 가장 심각한 위험이 하나님보다 과학을 더 높은 데 있다는 경고를 다시 바랬습니다. 얼마 동안 교회에서의 그의 미래는 저울에 달려있었고 엘렌 화이트는 그를 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켈록 의사가 짧게나마 자신의 위험한 상태를 인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때쯤 주사위가 던져진 것처럼 보였고 그 후 그는 영원히 교회와 결별하였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1906년 켈록이 신앙에서 떠났다는 사실이 엘렌 화이트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때가 1906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장시간의 면담을 거친 후에 1907년 11월 10일 배틀크리크 태버너클 교회 농명청에서 그의 이름이 제거됐을 때 그것은 아무에게도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간의 그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가 탈선하고 있음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엘런 화이트는 그에게 계속하여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는 엘런 화이트와 교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1911년입니다. 켈록은 1943년 죽을 때까지 배틀크리크 이생병원을 경영하는 데 활동만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켈록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1888년 미니애폴리스 대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재림교회 역사에서 1888년 미니애폴리스 대총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논쟁과 관련해서 재림교회 역사에서 분수령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자, 이 회의에 대해서 엇갈리는 주장들이 있는데 과연 그 회의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교회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대총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로 1888년 미니애폴리스 대총회는 엘렌 화이트의 봉사기관에서 주된 분수령이요 이정표 노릇을 했습니다. 1880년까지 재림교회는 약 40년 동안 안식일, 그리스도의 재림, 죽은 자의 상태, 성소기별과 같은 독특한 교리들을 전파하는 데 집중했고 또 그 일을 잘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나 독특하게 재림교회적인 것만을 드높이는 과정에서 교회는 기타 교단들과 공유하는 그리스도의 의의와 구원에 관한 위대한 진리들을 전반적으로 소홀히 여겨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재림교인들에게 율법이 그리스도보다 더 중심적인 것이 되었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대한 강조, 즉 율법주의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비교적 젊은 설교 같은 E.J. 웨그너와 A.T. 존슨은 1884년경부터 한층 더 그리스도, 믿음, 은혜 중심적인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스와 웨그너는 그들의 새로운 강조로 인해서 안식일의 중요성이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한 대총회장 조지 버틀러와 대총회 총무였던 유라야 스미스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그 상황을 더욱더 감정적으로 또 몰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정부의 1월 법령이 시행되고 있었고 1888년 5월에는 미국 상원 앞에 국가적인 1월 휴업령 법안이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당시는 예언에 나타난 그런 어떤 1월 협력과 관련하여 아주 흥분된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런 영적으로 격앙된 분위기에서 이제 웨그너가 갈라디아서의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나타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율법은 전통적으로 말하는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베틀러는 이런 이해가 십계명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들의 손에 이용당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존슨은 유라야 스미스의 견해를 반박하여 다니엘 7장의 열부를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유라야 스미스는 그런 해석이 교단의 종말론적 예언 해석을 모두 의혹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단의 지도자들이 심각하게 생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1886년 6월을 기점으로 대총회장 버틀러는 갈라디아서의 율법 이슈에 대하여 엘렌 화이트이 자신들의 편을 들게 하려는 목적으로 편지 쓰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요구에 반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버틀러의 두 번째 움직임이 1886년 12월 대총회 회기에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버틀러는 열불과 갈라디아서 율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총회장 버틀러의 최종적 전략은 존스와 웨그너라는 젊은 설교자들을 침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계획에 따라서 1886년 회기는 존스와 웨거나를 겨냥한 결정을 통과시키고 지도적인 목사들이 새로운 가르침들을 조사하고 승인하기 전에는 아무도 재림교회에서 그런 가르침들을 글로 제시하거나 교회의 학교들에서 가르치지 말라고 규정을 못 박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엘렌 와이스는 이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존스와 웨거너가 불평등한 투쟁에서 불공정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한 그들이 교회가 들을 필요가 있는 기별을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1887년부터 1888년에 엘렌 화이트는 교단의 지도층과 목회자들에게 성경의 진리들의 마음을 열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운동은 1888년 8월 8일자 그녀의 회람 편지에서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들이 다른 이들의 입술, 예컨대 유라야 스미스나 조지 버틀러의 입술에서 나온 신학적 견해를 단순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성경을 스스로 연구함으로써 진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확언했습니다. 또한 편지는 목사들이 서로를 대할 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대해야 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1888년 대총회는 미네소타주의 미니에폴리스에서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 회의 일정이 있기 전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 목회자 협의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일반적으로 성경 연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고 존스와 웨건의 문제가 토의할 주요 안건이기 때문에 긴장이 아주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정서적으로 대단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받아서 건강이 좋지 않았던 버틀러는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갈등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